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말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모든 심령들 앞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미래의 역사가 되어갈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는 미래의 역사를 살펴보는 관계로 어리석은 저희들의 지혜로 속당케 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과 나타난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모든 귀도 마음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1294페이지, 구약 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미가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시작하는 말씀으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우리는 어제 저녁 거의 2시간 조금 넘게 이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정말 2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44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처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일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2시간 넘게 살펴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워서부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이미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1500년 전, 700년 전, 또 지금 현재로부터서 따지면 3500년 전, 2700년 전에 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간 관계로 여러분들 귀가 시간을 앞당겨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국이 될 것이 이미 2700년 전, 2600년 전 에스겔 3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이 미가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약 2700년 전 예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의 시작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모으며 모아라는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앞에는 저는 자를 모은다. 그런데 이어서 쫓겨난 자, 이스라엘 민족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그들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국 땅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단 한 명도 살지 못한 채 1900년간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순환의 민족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자기 고국 땅에서 쫓겨나서 190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한 민족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민족이죠. 독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미 600여 년 전, BC 606년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86년 멸망하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약 600년 전 독립을 이룹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냐? 1948년 5월 14일. 약 2600년 만에 독립하고 1900년 만에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 아주 특이한 민족. 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성경을 안 배워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그 민족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 민족에 대한 예언을 성경 안에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제 저녁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신 분은 아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곧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저는 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저는 자라는 말은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절뚝절뚝하면서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적으로 지금도 저는 자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39권만 믿어요. 신약을 믿지 않는 참 놀라운 표현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에 있는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이 모으며 모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키부츠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 배우시고도 키부츠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1900년 만에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집단농장,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집단농장이 이 바로 미가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모으며 모아라고 하는 키부츠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집단농장의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27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독립을 빼앗기고 이제 식민지 살이를 시작할 그 무렵에 강한 나라가 되게 한대요. 그리고 1900년간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와 그 부하들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민족을 보면서 아, 저 나라가 앞으로 미가서 4장 말씀처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이방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2700년 전에 약속해놨어요. 1900년간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시오니즘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1900년간 세계를 유리 방황하면서도 내년에는 next year in Jerusalem.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축제 때 반드시 이 미가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구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그들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의 주인 줄은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언제 오겠습니까? 1900년 동안 환난을 당하다가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1900년간 재앙을 내린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비록 1900년 동안 환난을 받아도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장래의 소망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2700년 전 미가서 4장에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이 한마디 예언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강국이 된다는 예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성급하게 예단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점점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에스겔 37장입니다. 2절부터서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신은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무슨 마른 뼈일까요? 물론 사람 마른 뼈죠. 해골이 가득한 뼈를 보여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론 인자는 사람인자 아들자자 한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이 성경을 맡아서 기록한 선지자를 인자라고 호칭합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호칭하는 말씀이요. 신약성경에 와서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대답이죠. 혹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한테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뼈를 보여주고 이 뼈가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에스겔 선지자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훌륭한 대답을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중에는 택도 없이 믿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골짜기에 가득 찬 해골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택도 없죠. 그러나 왜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창조주 하나님의 합당한 대답이죠. 그 대답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네가 내 대신 살아나라고 말해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부합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나오지요.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거기까지만 읽으면 정말 황당하지요. 무슨 골짜기에 뼈다귀가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냐. 아마 댁에서 혼자 이 강연에 안 오시고 혼자 성경을 읽으셨다면 아마 댁에 여기까지 읽고 덮어버리실 거예요. 성경에는 황당무계한 얘기가 써 있다. 골짜기에 마른 뺑따기가 큰 군대가 되는 이야기.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절만 참고 11절만 읽으면 답이 거기 써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뼈다귀가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국민을 뼈다귀로 표현하고 그 마른 뼈다귀가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마른 뼈로 표현했을까요? 19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학살과 죽임과 저주를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수용소에서 언제 가스 사용실에 들어가서 연기로 사라질 한 줌 재로 남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골짜기에 마른 뼈보다도 더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뼈가 일어서서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바로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지 60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59년 되었죠. 그런데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을 세계 4대 군사 강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군사 강국이 될 것을 이렇게 놀랍게 예언해 놓으셨고 그 독일군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마른 뼈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들 스스로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얼마나 그들이 말랐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22곳 독일군 멸절 수용소, 소호 수용소라고도 합니다. 멸절이란 뜻입니다. 소호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성인 남자의 체중이 23kg였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23kg 넘은 애들 많지요. 요즘 영양이 좋아가지고. 살아남은 성인 남자의 체중이 23kg였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적확한 표현입니까? 더 놀라운 말씀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멸절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 무덤을 열고 너희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돌아온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놀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2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지금 이 시대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본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어제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지 못한 이스라엘 회복, 그것도 아주 강국이 된다는 예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제 저녁의 연속이고 이제 오늘 넷째 날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세 가지 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징조가 보이는 것은 세상 역사의 끝이 가까웠다. 어제 벌써 3500년 전 신명기서 4장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 역사의 끝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회복, 마지막 강국에 대한 회복을 살펴보고 나면 새 성경에 예언된 세상 끝날의 징조를 살펴보고 그 징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징조만 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징조는 봄으로 해서 아직 살지 않는 미래의 역사를 예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책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라 그랬어요. 이제 역사의 끝날 부분까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연대 표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7년 환란 시대에 온 세계를 하나와 같이 다스리는 세계정부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과 또 그 세계정부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세계정부와 666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오늘 넷째 날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 전에 어제 저녁 이어서 아직 다 확인해보진 못한 이스라엘의 회복, 민족이 세계 130여 개국에 흩어졌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 시대가 온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황무하고 황폐했던 그들의 땅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다고. 어제 회복된 거 보셨죠? 예. 못 보신 분은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로 직접 가보시면 가장 실감나게, 어제 저녁 빠지신 그 보충으로 이스라엘 한번 다녀오시라고요. 세 번째 예언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죽음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환란을 당하는 가운데 마치 마른 뼈같이, 마른 송장같이, 무덤 속에 있는 송장같이 그들은 저주를 당했는데 강국이 된대요. 군사강국이 될 것만 예언해 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강국은 과학강국입니다. 경제적인 받침 없이 강국이 될 수가 없지요. 말씀에 강국이 된다고만 돼 있으면 강국이 되는 겁니까? 강국이 된 증거를 보셔야죠. 아랍국들 왜 이스라엘 두려워하나? 무결점 공격, 공군 세계 최정예, 막강한 군사력 보유, 다섯 차례 중동전 한 번도 패한 적 없어. 이만하면 가히 강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소련도 전쟁에서 지고 미국도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20세기 후반에만 다섯 차례 중동 대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비 전술의 미소 깜짝. 어떤 분은 이 타이틀을 보시고 아, 이스라엘 장비나 전술이 너무 최신식이어서 미국이 소련이 보고 깜짝 놀란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미국과 소련이 깜짝 놀래냐? 미국 소련만 못해요. 장비나 전술을 보면 허술한 것 같아. 그런데 자기들도 지는데 연전연승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67년 6.1 전쟁. 이제 독립한 지 19년 만에, 48년에 독립했는데 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터지는데 14나라 아랍연합이 통일 아랍을 형성하고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총사령관으로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1억 5천에다가 군대 수도 2배, 탱크 수도 3배, 공군 비행기 수도 3배, 그런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세르 대통령이 전쟁 터지기 전에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 이 유대인 조무라기 새끼들 지중해에다 밀어넣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나세르 대통령의 호언을 들으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도 아, 이제 독립한 지 19년 만에 지중해로 쓸려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총사령관 모세 다얀,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전운이 감돌자 국방부 장관을 사표를 내고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군사령관이든 없습니까? 국방부 장관이든 없습니까? 네.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장관직을 버리고 야전군 사령관이 된 모세 다얀 장군. 한쪽 눈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에게는 애꾸는 장군으로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그 장군은 신문기자들에게 연일 큰 소리를 쳐요. 이번 전쟁은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겁니다. 왜? 공개할 수 없는 비밀 병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전쟁이 터졌으면 공개라도 하겠는데 아직 전쟁이 안 터졌으니 공개하라고 할 수도 없고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그런데 6일 만에 6배의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끝났잖아요. 기자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었어요. 이제 공개하시죠. 그랬더니 그 장군이 공개했어요. 아, 공개하고 말고요. 우리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전부 포켓용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그 장군의 대답이었어요. 이스라엘 핵무기 200기, 93년 2월 26일자 신문입니다. 93년에 벌써 핵무기 200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강국. 지금은 300개 이상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기술 바탕 첨단 산업 우뚝. 어떤 첨단 산업이 발달했는가 볼까요? 이스라엘 기업과 손잡자, 우리나라 신문에 무선 통신 분야 세계 최고, 업계 기술 도입 도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무선 통신 분야 세계 최고면 세계 최과학 강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과학 강국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은 경제 강국입니다. 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에 세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해설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인 유태인 3인방. 왼쪽부터 그린스펀, 서머스, 루빈. 특히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변명을 가진 사람이죠. 알고 보니 모두 유태인. 세계 금융시장 막대한 영향력.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전 세계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전부가 다 미국 재경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장관의 노른자이 가장 수석 장관인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경부 장관. 이 자리는 유대인이 아니면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공연한, 그건 비밀도 아니죠. 한국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금융공황은 유대인의 세계 전략. 우리도 언제 금융공황 맛봤죠? 97년 10월 11월 달에 연말이 가까우면서 아주 그야말로 주가가 그냥 거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환율이 형편없이 치솟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맛봤습니다. 막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막 30몇 퍼센트 이자를 주던 시대. 그 금융공황은 유태인의 세계 전략이래요. 여러분, 이번 성경 강연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금융공황을 당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금융공황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 뻔받지 않아요. 유대인에게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오니즘. 그 시오니즘은 이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아주 우월한 사상입니다. 그 우월 사상이 지금 무엇으로 발전하고 있냐? 세계 통일. 가장 우월한 유대인이 전 세계를 통일해갖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갖고 그 대통령도 당연히 한국 사람 세우겠어요? 유태인이 않겠어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19세기 말에 그들은 세계를 통일시킬 세계 정부를 만드는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세계 정복 음모, 시온 의정서, 시온 프로토콜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대인의 그 저의가 드러나게 세계 정복 음모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즉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상은 이방인 복수주의. 1900년 동안 자기들에게 학살과 저주를 안겨주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구호는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보면 그 유대인 600만 학살 기념관에 가면 용서는 하자, 그런데 잊지는 말자. 아, 용서하려면 잊어버려야지 왜 안 잊어버려요? 그 생각이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총칼로 학살과 저주를 안겨줬지만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그냥 압니다. 돈으로 목을 조여라. 국제 정치 경제를 제패하는 유태민족. 벌써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 제목입니다. 새로운 책도 아닙니다. 금전 만능 시대에 돈으로 목을 조이는 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공황은 유태인의 세계 전략. 이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기사가 한국어판 뉴스위크에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움직인다. 다국적 기업. 이런 기업들을 대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아듣기 쉽게 제 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국적의 회장님은 미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이에요. 공장은 어디다 짓냐? 동남아시아나 중국. 앞으로 개성도 들어올지 모르죠. 너무 싸니까 임금이. 아주 임금이 싼 그런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비싼 물건을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싸야 잘 나간다면서요. 네. 여러분이 딱 쳐다보면 사고 싶은 상표. 운동화만 봐도 사고 싶고 모자만 봐도 사고 싶고 옷에 찍어져 있는 라벨만 봐도 사고 싶고 네.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적으마냐 스위스 은행에다. 그러니까 다국적이죠.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66%가 유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저금한 돈이 스위스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스위스 은행은 무엇으로 돈 장사를 하죠?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일체 비밀로. 그래서 대개 독재자들 구좌가 스위스 은행에 있다. 독재자가 권좌에서 물러가면 항상 그런 소문이 뒤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제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기사, 좀 오래된 구문입니다. 2000년 것으로 다 맞추느라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14일자 인터넷에 의하면 한국이 보증 채무를 포함하면 국가 채무가 190조 원이래요. 겨우 우리는 1,400억 달러 그런 정도 신문에서 보고 있는데 190조 원 이렇게 많냐? 보증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500조 원 넘었어요. 190조 원은 90년, 2000년, 7년 전 자료니까.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00조 원이 넘었어도 한국은 500조 원을 다 갚고도 다른 나라에 빌려줄 수 있는 채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채무 국가를 벗어났으니까 너무 오늘 저녁 성경 강연에 오셔서 또 걱정 안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같은 해 신문 자료를 보면 일본은 국가빚이 500조 엔 돌파, 500조 원이 아닙니다. 제가 500조 원이라고 하니까 걱정했는데 일본은 500조 엔이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 원으로 환산하려면 한 곱하기 8, 8대 1 다 안 되지만 4천조 원이 일본은 빚이래요. 미국은 어떤가? 또 같은 2000년 신문을 봤더니 미국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은 빚이래요. 1인당 카드빌만 7,500달러, 가계 채무만 6조 5천억 달러. 이거 계산하려면 집에 가서 한참 계산기 때려봐야 쓰겠네요. 6조 5천억 곱하기 요즘 900 몇십 원 상당히 내려왔죠? 예. 한 900원 정도만 곱해도 엄청난 빚이 나옵니다. 도대체 부자 나라는 다 빚쟁이 나라네요. 그러면 누가 빌려줄까요? 예. 바로 국제금융주무로는 보이지 않는 손, 세계 경제를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 바로 유대인들의 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은행에 예금한 돈들이 그대로 IMF, 국제통화기금, IBRD, 세계은행, 아시아뱅크로 흘러들어갖고 그걸 다 우리가 빌려뒀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돈으로 목을 조여요. 자, 금융으로만 주무를까요? 정치도 주무를까요?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 비밀결사 프리메이슨, 유태인 비밀결사입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정치 못하죠. 그러니까 뭐 수백억씩 찻대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유대인의 비밀결사, 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 학자, 작가, 노벨상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프리메이슨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비밀결사 단체 프리메이슨 정체 벗겨지나 이 부분 확대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적으니까 회원 비공개 3,350년 전통 처칠 포드 등 거물급 질비 현재 전 세계 500만 회원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가지고 저 고속도로 터미널 같은 데 가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주간잡지 있죠? 그거 한번 사서 읽어봐요. 틀림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프리메이슨 회원에 언제 가입했고 떨어진 사람은 가입 안 했다. 그런 기사들이 이 대선을 전후해서 잘 나옵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국회와 행정부를 유대인들이 주물럭거린대요. 미국을 주무른단 말은 세계를 주무른단 말 아닙니까?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이 육각형의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 장악. 특히 세계 4대 통신사, AP, UPI, AFP, 로이타 전부가 다 유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신문이나 테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듣는 모든 보고 듣는 뉴스가 유대인이 제공해 주는 것만 듣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진을 한 장 실어놓고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수상, 라빈 수상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극우 청년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지금 장례식 장면이에요. 관을 지금 이스라엘 국기로 쌓아놓고 그 앞에 조문객들이 서 있는데 세계 정치계의 거물들은 다 와서 있죠. 예. 영국 수상, 미국 대통령, 뭐 이라크 수상, 독일 수상, 황태자까지 한자리 끼어 있어요. 강원도 땅만 하고 인구 600만이 조금 넘는 나라에 수상이 죽었는데 왜 이런 굵직굵직한 조문객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씩 서 있을까요? 어때요?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장례식에 참여한 거 보셨습니까? 아마 이분들이 장관 한 사람만 파견해도 대단한 국빈으로 우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95년 11월 8일자 한국신문에 뭐라고 났냐. 미 유태계 의식 눈도장 찍기 조문. 미국도 조문 안 가면 재미없대요. 유태인 눈밖에 나면.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 펴락. 65억의 0.3%, 60억 작고도 65억이 넘지만 60억의 0.3%밖에 안 되는 1800만이 세계를 쥐락 펴락한대요. 유대인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 우노 마사미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미국 한 잡지입니다. 시계를 딱 그려놓고 지금 자정 5분 전인지 7분 전인지는 눈금이 안 그려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써놨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오늘 저녁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몇 분 전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에 기록에 나오셨어요. 275페이지. 275페이지. 17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립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은 함께 읽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 선지자의 손을 빌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돈 버는 재주가 있다고 착각할까 걱정스러워서 써놓으신대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다 죽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도 못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은 시건이 되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 환란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려면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죠. 여러분,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뭐 가지고 피난 가시겠어요? 돈이나 보석, 어쩔 때는 현금은 지폐 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6.25를 국민학교 5학년 때 겪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돈이 3개월 동안 휴지가 되었어요. 공산 치하에 있는 동안. 그래서 전 세계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는 전부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유통량의 80%를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 왔을 때 참 애국심이 강한 한국 국민들 줄 서갖고 막 금 바치고 다이아몬드 바쳤죠? 예. 그때 참 모아서 누가 사간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다 사갔어요. 지금 금값 어때요? 그때 바칠 때에 비하면 거의 더블로 막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유대인이 돈을 벌어요. 돈 버는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5장. 신명기 15장.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와 같은 재물과 관계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15장 6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돈으로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온 세계를 한 나라와 같이 세계 정부를 세워서 대통령은 유대인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유대인이 치리할 겁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아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 3500년 전 예언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자, 지금 미국을 유대인이 지배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얼마 전이었는데 SBS TV에서 그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발표했어요. 짤막하게 편집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You know, it's a very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I mean, there are less than 2% of the world population, about 2%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t the percentage that have had achievement, whether it be science or sports or law or civil rights, human rights, and are really extraordinary.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미국.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로 상징되는 영화 산업은 한 해 평균 9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거대 산업이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영화 산업. 그 심장부인 할리우드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다. 워너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할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배우나 감독 중에서도 유대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 1조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유대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특히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떠돌이 삶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치가 높은 보석으로 지녔다.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거리이다. 2,000개가 넘는 이 거리의 가게 가운데 열의 8은 유대인 소유인데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욕의 다이아몬드 거래인 클럽은 2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유대인이다. 전 세계에 걸쳐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 세계적인 군사강국, 과학강국,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 신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함께 읽으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얼른 읽으면 이게 무슨 이스라엘 회복과 관계되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나무가 세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그런데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봄이 가까웠다고 여름이 가까웠다고요. 네, 보통 나무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봄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봄이 다 가도록 여름이 가까워질 때까지 잎사귀도 안 내요. 그러다가 잎사귀가 나왔다 하면 여름이고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무화과죠. 늦가을이 되면 벌써 늦여름이 되면 늦가을이 갈 것도 없지요. 늦여름이 되면 벌써 달콤한 무화과를 따먹습니다. 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 나무 중에서 그 나무의 특징으로 보아서 1900년 동안 환란을 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60년이 채 안 되는 59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설명하려면 그 세 나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요? 예. 바로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화과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어서 꽃도 안 피고 잎사귀가 나오고 바로 열매가 여는 것처럼 1900년 만에 환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59년 만에 놀라운 에덴 동산과 같이 세계적인 군사강국, 경제대국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은 무화과나무 잎사귀 나온 것을 보거든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제가 이미 신약에서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것 같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 예수님 재림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살아계실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왜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비유로 묶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7년 대환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가, 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연관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어떤 분이 성경 강연에 좀 늦게 오셔갖고 지금 문 앞에 이르렀어요. 혼 문 열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무화과 나무 비유로 설명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을 줄 아셨어요. 왜?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고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인지 정도는 잘 아시는 분은 이 놀랍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잘 깨달을 수 있지만 어떤 성경 강연에서 시골 할머니들 세 분이 앉아서 그랬대요. 한 분이 이스라엘이 뭐여? 뭔 짐승 이름이여?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짐승은 뭔 짐승? 새 이름이지. 그러니까 또 옆에 앉아있던 제3의 할머니가 댁은 좋겠소 안 것도 많아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이스라엘이 뭔 짐승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어떻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안에 이스라엘 회복 말고도 마지막 시대를 알려주는 징조를 많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계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게 재림인지 초림인지 잘 구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신데 앉아있는 예수님한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주님이 대답해야 돼요? 야 이놈아 나 와있다 그렇게 말해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 주의 임하심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주님의 재림은 세상 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대답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가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확실한 성경에 기록된 세상 끝날의 증거는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잘 깨닫지 못하실 분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 마지막 시대의 또 특징이다. 어디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도 몇 명이나 가짜가 있는가 좀 봅시다. 현재 국내엔 자칭 예수 37명,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37명이 있대요. 자칭 하나님도 13명, 합해서 50명, 한국에만 50명 있으면 전 세계에 몇 명 있겠어요? 네. 그 중에서 웃기는 사람들 모습 조금 볼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와 이게 나오나. 오발타.
1964년 이 종파를 창시한 안씨는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던 안씨는 그러나 지난 85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안씨는 죽기 전 하나님의 신부라면서 한 여인을 지목합니다. 이때부터 신도들은 장여인을 새로운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구원자인 예수도 실종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실상이 누구인가요? 그럼?
아까 그냥 12번 됐어. 왜물나 물러오기는 구주가 나셨다 했잖아. 달동네 구주가 나셨다 그 말인데 달동네 구주가 나셨다 알겠어요? 네. 기도하세요. 고려하신 오늘 주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달발골 즉 월명동에 구세주가 났다고 설파하는 정총재 자신이 곧 구세주라는 암시입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금방이라도 하늘로 올라갈 듯한 흥분.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제일 무서운 게 나 돈을 사기로 당했다. 돈이면 됩니다. 이거는 영혼을 빼앗고 가슴을 빼앗는 거잖아요.
예. 이런데 자주 갔다 오신 분은 이번 성경 강연에 엄청 재미없을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씀을 보고 듣고 자료만 보니까 우리도 한번 일어서서 한바탕 해볼까요? 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한국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할지 아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 아니에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날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속을까요?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12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12시가 넘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왜 안 오셨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통이 막혀서 못 왔대요. 이게 바로 마귀의 작품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그 날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안다고 하는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아주 우스운 그게 마귀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그런 것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또 이런 기본적인 말씀도 모르고 언제 온다고 하는 또 그분들에게 속아서도 안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한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6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24장 앞페이지 6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 가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는가 몇 가지 자료만 보겠습니다. 평화는 언제쯤? 분쟁과 전쟁이 지구촌에 계속되게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겠죠. 좀 오래된 93년 신문입니다만 인종, 종교, 종족 갈등 분출 지구촌 46개 나라에서 전화 회오리. 냉전보다 무서운 인종, 종교 갈등. 냉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대탕트 시대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해서 테러와 전쟁을 선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인종, 종교 갈등. 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프간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라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을 또 끝내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은 시리아냐, 이란이냐, 북한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히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까지 불통이 튀지 않겠어요? 지옥의 땅 소말리아. 가장 기근이 심한 지역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 나라 이름인데 나라 이름을 좀 잘 못 지었네요. 소도 말라 죽으니까. 굶주림에 시달리는 검은 대륙. 현장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주범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얘가 죽지 않았는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비참한 이런 사진들을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와서 신문기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이 매년 1100만 명 죽어간다. 시간으로는 7초에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왜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까요? 어린애들은요 며칠 굶고 나서 물을 잘못 먹으면 설사합니다. 이틀 내지 3일만 설사하면 탈수증으로 다 죽어가요. 2천원 내지 3천원짜리 링거 주사 한 대만 맞아도 살아난 아이들이 우리가 이 성경 강해를 듣고 있는 2시간 동안에도 몇 명이나 죽어가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굶는 사람 8억 한 해 1800만 명 죽어가. 세계 인구는 2050년이 지나면 100억이 된답니다. 60억일 때 1800만이 죽으면 100억이 되면 더 죽겠는가 덜 죽겠는가는 자명하지요. 위험한 지구. 이제 지진이 지구를 쪼각내고 있습니다. 특히 99년에는 아주 지진이 많았죠. 3개 도시 순식간 쑥대밭 생지옥. 남미 콜롬비아에 보고타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강진이 지나갔습니다. 같은 해 터키 대지진 눈물 속의 구조.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를 연타해가지고 4만 5천 명이 죽고 15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 현장 사진입니다. 콩쿠르트 사이에서 사람을 꺼내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콘크리트 더미에 묻혀있는 아이가 아주 처량한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대만도 같은 99년에 2,000명이 죽고 2,600명이 매몰되는 그런 강진이 지나갔습니다. 뭐 이웃나라 일본이야 뭐 너무너무 지진이 유명하니까 고베의 악몽, 무너진 일본의 내진 신화. 왜 이 내진으로 지진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을 소개하냐 이 말 때문에 그럽니다. 이 고베 지진이 오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큰 소리를 쳤어요. 자기들은 아주 건축 기술이 좋아가지고 지진에도 잘 견뎌내는 그런 건축을 세우고 있으니까 끄떡없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게 끄떡없는 겁니까? 집이 무너지는 겁니까? 고가도로가 엿가락처럼 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흔드셨다고요? 공포의 20초. 아무리 인간이 큰 소리 쳐도 하나님 20초 흔들면 이렇게 됩니다. 20세기에 있었던 큰 지진, 그 중에 제일 20세기의 기록이라고 하는 76년 7월 28일 중국 탕산에서 8.2도의 지진으로 24만 명이 죽고 부상자까지 합하면 사상자가 100만이 넘는 20세기의 기록입니다. 하마터면 이 기록이 21세기 초엽에 깨질 뻔봤지요. 2004년 연말입니까? 벌써 한 3년 되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동서남 아시아 해안에서 일어난 그 바닷속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기록이 깨질 뻔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진 얘기하면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오늘날도 지진이 있는데 괜히 지진 갖고 겁주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시대별 지진 빈도수를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12세기에는 100년 동안에 84회밖에 없었어요.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강진이 1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점점 불어나가지고 20세기에는 4200번. 그러면 21세기에는 그래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갔으면 하는 건 우리 희망사항이죠. 정확하게 추정하면 19세기에 2100번이었는데 20세기에 4200번이었으니까 어쩌면 21세기에는 8400번 정도 강진이 올진도 모른다 라고 보는 눈이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는 눈이죠. 얼마나 그 2004년 12월에 왔던 그 서남 아시아 해안에 강진이 무서웠는가 짤막한 뉴스 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이번 지진 해일로 스리랑카에서는 달리던 열차가 전복돼 승객 천여 명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해일 앞에서는 무쇠로 된 열차도 소용없었습니다. 육중한 박쥐가 몸체에서 빠져나와 여기저기 나뒹굴고 그 옆에는 주검들이 즐비합니다. 철로는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침목도 울타리인 양 솟아올랐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천여 명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해 시신 수습에도 애가 탑니다. 들 것으로는 힘에 부쳐 트럭으로 시신을 옮겨야 할 정도입니다. 비극이 닥친 시각은 현지 시각 일요일 오전 9시 반. 승객을 태우고 해안가 야자숲을 따라 남쪽으로 다니던 열차를 해일이 순식간에 덮쳤고 열차는 선로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발견된 시신만 802구, 200여 명은 바닷물에 쓸려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도 해안도로를 달리던 8대 버스가 해일에 떠밀려 승객 400여 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순례를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참사를 당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오전을 강타한 지진 해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한정우입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132페이지 11절. 누가복음 21장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대한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11절. 10절, 11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21장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외에 세 가지 온역,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 그러니까 떠오르지요. 20세기 들어서부터 듣도 보도 못하던 얼마나 많은 질병들의 이름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에이즈. 에이즈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 콩고 지방에서 원숭이로 전염이 되죠. 저 남미 칠레 지역에서 쥐로 전파된다고 하는 한타 바이러스. 독일에서 발견된 마르부르그 바이러스. 이름 짓다 짓다 못 짓겠으니까 이제 슈퍼 바이러스. 이제 끝인가 했는데 사스 공포에 떨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뭐 구제역. 하여튼 20세기 들어와서만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병, 온역이 처처에 나타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무서운 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테러가 우리 주변에 있는가. 테러에 관한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두 가지 재앙이 2004년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올해 발생한 각종 테러의 양상을 종합했습니다.
어린이 172명을 포함해 민간인 331명이 숨진 러시아 오세키아 공화국 베슬란시의 학교인질 테러 사건. 동료 게릴라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치하는 체첸 저항 세력과 러시아군의 우발적 충돌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독립의 명분도 좋지만 10살도 안 된 어린이들마저 테러 대상으로 삼은 잔혹성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89명이 숨진 러시아 남부 툴라와 로스토프의 항공기 추락 사건. 여객기 두 대를 납치해 동시에 폭파했다는 점에서 9.11 테러를 연상시키는 이 사건은 러시아군의 가족을 잃은 체첸 저항 세력의 여성 전사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0명의 희생자를 낸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 사건.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을 집권 여당은 바스크 분리주의 운동단체인 에타의 수용으로 몰고 가려 했지만 결국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알카에다 연계단체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orque probablemente hay algún partido político que esté interesado en que lo ocurrido ayer no tenga nada que ver ni con el triángulo de las Azores, ni con sus decisiones en política exterior, ni con la guerra de Irak.
이밖에 자카르타 호주 대사관 폭탄 테러 사건, 태국 남부 이슬람 거주 지역 분쟁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테러 행진이 연중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서구대 아랍권의 문명 전쟁 양상을 띠면서 이라크 저항 세력은 참수형 등 극한의 잔혹 테러마저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마저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미국식 일방주의 노선에 동참할 태세여서 내년에도 지구촌에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예,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봉사자들이 납치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다행히 두 사람만 생명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바그다드 어느 거리에서 아니면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서 아니면 체첸 독립을 위한 그런 테러 사건이 자행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징조. 물론 이건 우리가 25절에서 읽었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 하늘의 징조가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징조 가운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첫째는 운석. 별똥별이 대륙권에서 타버리지 않고 지구에 떨어질 때 그 충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에 직경 54m짜리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였다고 합니다. 불빛이 10km 상공까지 치솟고 그 폭음이 영국 런던까지 전해지는 2500평방킬로미터의 땅이 숲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히 운석도 무섭지만 소행성, 태양의 줄리엣을 돌고 있는 소행성 가운데 직경 1.6km 정도, 그런 정도의 소행성이 만약에 지구와 충돌한다면 핵폭탄 200만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 같은 충격을 지구에 남길 것이다. 그래서 많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학자들은 운석이나 소행성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고 놀랍게도 최근에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들 가운데 그런 마지막 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 여름부터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로스트 스페이스, 딥 임팩트, 아마겟돈, 고지라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시대가 가까웠음을 예견하는 그런 성경학자들과 또는 이런 영화 제작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한 가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시겠습니다. 353페이지 10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들을 10절에서 찾아야겠지요? 예. 복수 지시대명사이니까 앞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시라. 땅과 하늘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옷과 같이 낡아져서 멸망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9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1900년 전 말씀이지만 5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져서 살 수 없는 지구덩어리가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마 귀를 기울인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먼지가 섞인 안개가 낄 테니까 아침 운동을 하지 마시오 그런 광고가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햇볕을 마음대로 쬐일 수 있습니까? 비를 마음대로 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댁에서 나오는 수돗물 정수기 거치지 않고 끓이지 않고 바로 벌컥벌컥 마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물도 오염되어서 그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태양은 왜 쬐일 수가 없지요? 요즘 봐요. 많은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전부 운동모자를 잘 쓰고 다니고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요. 심지어 대학에 강의 시간에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멋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첫날 배웠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파란 덮개, 오존층에 구멍이 나가지고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되고 있어요. 수년 전에 칠레에서는 야생 토끼 200마리가 한꺼번에 붙잡혔어요. 잡아놓고 보니까 전부 눈이 멀었어요. 자외선으로 토끼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요즘 안과병원에 가보세요. 백내장 수술하려고 하는 환자가 줄 서 있습니다. 피부과 병원에 가보시죠. 피부암 환자가 줄 서 있습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그대로 닿으면 피부암을 유발합니다. 왜 비를 못 맞죠? 비 잘못 맞으면 전부 대머리 된대요. 왜?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올라가서 그대로 산성비가. 또 봄이 되면 매년 반갑지 않은 황사가 중국 대륙에서 날아오지요. 정말 지구는 낡아질 대로 낡아졌습니다. 그런데 옷과 같이 낡아진대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옷이 낡아지면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9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벌써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져버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언제 누가 만드신 땅인고 하늘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첫날 시작하는 시간에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니겠어요? 그게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 1900년 전 히브리서 기자가 예언한 성경에 기록된 세상 끝날의 징조가 낱낱이 눈앞에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짤막한 비디오를 한편 보시겠습니다.
인류의 나를 상징하는 핵시계 바늘이 어제 자정 7분 전에서 오늘은 5분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구가 종말을 고하는 심판의 시계, 핵시계가 0시 5분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7분 전이던 것은 세계 핵과학자회가 오늘 새벽 2분을 앞당겨 심판의 날이 한 발 가까워졌음을 알렸습니다.
It is now 5 minutes to midnight. This change reflects global failures to solve the problems posed by nuclear weapons and by climate change.
핵과학자회는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 옛 소련이 방치한 핵무기, 점증하는 테러리즘 등이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very depressed about the increasing tendency toward proliferation, and the sense that there's not too much effort being done to reverse it.
시계는 40년대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주축이 돼서 지난 47년 설치됐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에 나섰던 지난 53년 0시 2분 전까지 이동해 지구의 종말을 눈앞에 둔 듯했습니다. 그러나 91년 두 나라가 전략무기 감축에 서명했을 때는 17분 전으로 후퇴해서 평화의 시간을 맞기도 했으며 이번에 5분 전으로 이동했습니다.
핵과학자회는 그러나 시계는 5분 전에 멈춰있지 않고 이 시간에도 지구 심판의 시각, 자정을 향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예, 다 같이 이사야서 46장 보시겠습니다. 1024페이지,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도 옛적에 기록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여기 우리말로는 모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항상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 곳간의 알곡이 가득 수확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봄과 여름에 땀 흘려 일한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수년 전 제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말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연세가 꽤 드신 분이 와서 저한테 따져요. 수천 년간 계속된 지구 역사가 무슨 종말이 온다고 하냐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도 나도 아직 지구 종말을 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종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 오늘 종말이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지구 종말이 먼저 오겠어요? 선생님 종말이 먼저 오겠어요? 우리는 지금 지구의 종말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구의 종말보다 내 종말이 반드시 먼저 오거나 아무리 늦게 오는 분도 지구의 종말과 같이 옵니다. 지구의 종말보다 늦게 종말을 맞이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종말 얘기를 수백 번 해도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종말이 오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 종말이 왔을 때 정말 나는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들어갈 확신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문제는 죽음이 내 앞에 닥쳤다. 이제 난 죽는다. 나는 잠시 잠깐 후면 죽음 저편으로 건너간다. 그러면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 영생을 얻었냐 영생을 얻지 못했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예레미야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냥 생명과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과 영멸의 길을 두노니. 죽음 저편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멸망을 누릴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런데 언제 죽음이 우리 앞에 오죠?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이미 종말까지를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막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인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까지, 이 성경을 맡아서 기록할 아브라함을 노아의 홍수 사건 뒤에 불러낼 때까지를 한 시대로 본다면 양심 시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시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가 두고 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기는커녕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서 홍수로 한번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새 아들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됐고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선민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던 시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히 율법, 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 오경 속에 613가지 율법을 주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민에게는 율법을 순종하는 게 선이고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가 계속됩니다. 2000년 이방인의 시대에는 선민들은 온갖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죠. 이 이방인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놀랍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어서 은혜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되돌아올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먼저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마지막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공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영생에 이른 사람들 죽었지만 부활입니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지 않은 채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희와 함께,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팔짝 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 제일 먼저 부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1900년 전 아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마 비웃으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쉬운 논리로 대답하지요. 어리석은 자여,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뿌려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에서 많은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밀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씨 뿌리기 전에 밀 알갱이를 갖다 놓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핀셋으로 찢어 붙여보세요. 거기에 밀 잎사귀가 나옵니까? 밀 가지가 나옵니까? 그리고 한 알의 밀을 심는 농부에게 몇 알이 나올지 아느냐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37절은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오직 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비밀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지 농부가 형체를 주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은 논리로 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42절에서 45절로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썩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 썩을 몸뚱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참 욕보시지요. 요즘 하루하루 사시느라고. IMF만큼이나 어려운 경제난에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빌립보서 3장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 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얼마나 약합니까? 바이러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영락없이 죽거든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너무 크지요, 바이러스에 비하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왜? 부활할 때는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지금 이 강당 안에 여러분 육의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결론입니다. 그래도 부활이 세상에 일어나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약속했습니다. 부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과 능력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미물 가운데 봄철에 배추밭에 가보세요. 배추벌레, 배추 잎사귀를 막 갉아먹고 무 잎사귀를 갉아먹고 살죠. 그 징그러운 벌레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돼요? 노랑나비, 흰나비가 돼요. 여러분, 그 벌레를 핀셋으로 잡아다 놓고 아무리 찢어 붙여보세요. 노랑나비가 되는가? 바로 잎사귀를 갉아먹는 애벌레의 시대가 죽고 썩을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라고 한다면 노랑나비 흰나비가 되어서 공중을 나는 시대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시대라고 보여주고 있는지 누가 알 거예요? 더 징그러운 송충이, 솔잎을 갉아먹고 사는 그 징그러운 송충이가 오색 날개를 퍼득이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호랑나비가 됩니다. 그건 무엇을 보여줄까요? 7년 동안 퇴비두엄 속에 있던, 뒤엄자리 속에 있던 그 군뱅이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됩니다. 한산무시보다 더 투명한 날개를 퍼득이면서 수양버들 가지에서 우려대는 매미. 우리는 운다고 말하지만 매미한테 물어보세요. 우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방송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매미 배때기 속에, 매미는 배때기라 해야 맞습니다. 매미 배때기 속에 지금 우리 광주교회 저 방송실 안에 있는 앰프보다 훨씬 성능이 높은 고성능 앰프가 들어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만한 매미가 울어대기 시작하면 동네방네 다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증폭기를 누가 넣어줬어요? 초고성능 앰플리파이어 뱃속에다 담고 온 동네 사람들의 뭐라고 방송하고 있는 거 제가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매미란 놈이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 해마다 그런 걸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4장.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0절, 41절.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사건도 얘기해 주지만 재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왜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일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극히 정상적으로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니, 내일 주님 오실지 알면 누가 밭에 나가서 일하겠어요? 두 여자는 왜 매를 갈고 있습니까? 남정네들은 밖에 나가 일하고 아내들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가정의 모습이죠. 아니, 내일 주님 오신다면 누가 매 갈고 있겠어요? 1900년 전에 농경사회에 기록했으니까 매를 갈고 있음에 그랬지, 요즘 기록했으면 두 여자가 믹서를 갈고 있음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나는 데려감을 당할 사람 속에 있느냐, 버려둠을 당할 사람 속에 있느냐.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확실히 데려감을 당한 사람 속에 들어있다. 그런 확신이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9.11 테러 미국에서 일어나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사서 본 대표적인 책 가운데 Left Behin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2700년 전 이사야서 47장 보시겠습니다. 1024페이지 이사야서 4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날에 호련이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2700년 전에 한 날에 호련이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물론 요즘 같으면 교통사고로도 온 가족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으면 한 날에 호련이 자녀를 잃고 과부를 잃을 수도 있죠. 과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2700년 전에는 자전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남편과 자녀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서 데려감을 당하고 아내만 버려둠을 당한다면 한날의 호련이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무수한 사술, 사악한 술수라는 뜻이죠. 요즘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씁니다. 사술. 영어로는 블랙 매직이라고 그러죠. 블랙 매직.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바벨론 시대 때 많은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무수한 사술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주 한국의 전통적인, 이제 곧 구정이 돌아옵니다. 정초 붙어서 정월 보름까지 아주 이 보름 동안이 그야말로 사주 팔자 관상 전보는 사람들 아주 성실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출지어서 뭘 받아가냐? 한 장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받아가요. 종이에다 글자 몇 자 써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자동차 시트 커버 밑에도 넣어놓고 들어가는 집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 그 종이대기 한 장이 자기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줄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진언을 베풀지라도, 진언, 거기 입구변에 참진자 썼죠? 말씀언자. 목편에 찾아보면 꾸짖을 진 또는 성내어 욕할 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당시 바빌론 주술사들이 성내어 꾸짖는 말로 읽는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단골이나 점쟁이들이 구탈 때 봐요. 막 그냥 주인을 그냥 종놈 나무라든지 막 욕할 때가 있죠. 쥐잡듯이 막 잡는 경우를 저도 어려서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진언, 성내어 꾸짖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번이 광주교회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간절히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다. 아마 구원했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은 뭐 어떤 이유로 오셨건 뭐 들어달라고 하니까, 간절히 들어달라고 하니까 들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못 해주는 분이 얼마나 많다고요, 이번 기회에. 아마 나는 들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듣기만 하면 좋은데 욕을 해요. 듣자는 자식들한테. 야, 이놈아, 너나 천국 가거라. 야, 이 뭐다, 너나 천국 가거라.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정말 무수한 사술과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2700년 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놀랍게도 잠언 1장 한 군데 더 봅니다. 잠언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가 배척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은 비웃으시겠다고 3000년 전 솔로몬 왕의 잠언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짤막한 비디오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썼던 720만 부가 팔린 책 Left Behind라고 하는 그 책을 영화로 만들어서 편집한 것인데요. 바로 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날 공중과 지상에서 일어날 비극을 그린 내용입니다.
아니, Where are you?
Ma'am, is everything okay?
It's my husband. He's disappeared.
You know what? I bet he just slipped off to the restroom while you were asleep.
Would you mind checking, please?
Okay, sure.
Honey, have you seen the kids?
Keep them.
Where are they? Ray, people are missing. Dozens of seats, empty.
Patty, it's a big airplane. People are probably in the lab.
I'm telling you, they're not here. They're not anywhere. Hey, their shoes, their clothes, their glasses, crazy. They're left behind. The people are gone.
I'll be right back.
I am not nuts, Ray. Go look for yourself.
Gone far. Please just take your seat. Patty, help me, please.
Sit down. We'll find them.
Not me next. I'm not going next. Patty, try and get a good count.
Son?
"슬피 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오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7년 환란 끝에 공중에 재림했던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지상에 주님과 함께 와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옵니다. 이 천년 왕국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세 번째 축복,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권세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줘버린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천년 동안 예수님은 왕중 왕으로 다스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끝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공중 재림 이렇게 직전에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 사망의 부활, 이제 영원한 지옥 갈 사람들의 부활이 이 천년 왕국 끝에 이루어져서 흰 보좌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갑니다. 지상 천년 왕국을 다스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사망의 부활로 천년 왕국 끝에 부활해서 심판받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전체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역사 가운데 7년 대환란 시대 그때 나타날 세계정부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혼자 여러분이 댁에서 읽으신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흔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난해 규절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의 짝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런데 짝을 찾아가는 눈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읽어도 13장 1, 1절, 2절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해가 잘 안 되는가는 알고 넘어가야죠. 첫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다가 무엇인지 알고 한 짐승이 무엇인지 알고 용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 짝이 어디가 있을까요? 26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허락된다면 다니엘서를 전부 다 배우면 놀라운 세계사가 예언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정도 배운 분들은 세계 4대 제국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으실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여기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짐승의 수만 다르지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어서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 그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순서만 사자, 곰, 표범이 아니라 표범, 곰, 사자의 순서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순서만 뒤바뀐 채 그 짐승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그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만 읽으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아까는 분명히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큰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랬으니까 바다는 누구를 가르치죠? 바다는 세상을 가르칩니다. 내 짐승이 내 왕이면 한 짐승은 뭘 가르쳐요? 한 왕입니다. 세상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세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온 세계를 다스릴 한 대통령, 총통, 수상. 그때 당시에는 왕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대에 따라서는 정치 지도자, 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한 짐승이 뭘 닮았다고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짐승이 되지 않아요? 한 짐승이 세 짐승을 닮았으니까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랬으니까 표범도 곰도 사자도 왕이겠죠. 어떤 왕을 나타낼까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간 관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만 해드려도 세계사를 알고 계신 분은 이해가 잘 돼요. 자, 표범 특징이 뭡니까? 아주 빠른 짐승이죠.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는 지상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인류 역사상 표범 같은 왕이 어느 나라에 나왔을까요? 그리스, 헬라에 표범 같은 임금님이 나왔어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세계를 정복한 왕.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여러분 33살에 뭐하고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빠르다는 거 실감날 거예요. 두 번째, 곰. 곰은 특징이 뭡니까? 아주 우둔하죠. 미련하죠. 세계사에 곰 같은 임금님이 어디가 있었냐? 바로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지만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왜 곰 같은 임금이 있었다고 말하냐?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운 크세르크세스 대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은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임금이 세계 역사에 기록된 이유는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쳐들어가려면 배에다 군인들을 태우고 노를 저어서 지중해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까지 도착하려면 몇 날 몇 달 노를 저어가니까 그리스에 도착해보면 3분의 1은 병들어 죽었어요. 또 나머지 3분의 1도 비리비리해요. 겨우 남아있는 3분의 1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기다리는 그리스 군대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런 전쟁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하면 곰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대제는 그런 전쟁을 세 번이나 하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 곰이라고 설명해도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사자, 백수의 왕 사자. 당시 바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가 바벨론 제국 시대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정치사상 전제군주로서 가장 권력을 누렸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백수의 왕 사자로 표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세 왕이 한 짐승을 닮았으니까 표범곰 사자를 합해놓은 것 같은 짐승 이름을 뭐라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도 없는데 머리 쓰지 마세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세상에서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한 왕을 가리킵니다. 바로 로마 제국.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로마 제국을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1957년 로마에서 조약을 맺고 무엇이 출범합니까? 이이시 유럽 경제 공동체가 출범합니다. 그것이 이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EU 유럽 유니언. 유럽이 완전히 한 나라와 같이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25개 국가가 한 나라와 같이 동일한 돈을 쓰고 비자가 없이도 자유로이 국경을 통과하고 유럽에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정부가 유럽의 EU를 중심으로 탄생합니다. 유럽이 하나가 되듯이 아시아가 하나가 되는 게 뭐지요? APEC이죠. APEC하고 아시아하고 EU하고 하나가 묶어서 서울에서 회의를 했죠. 그것이 ASEAN입니다. 이렇게 EU를 중심으로 세계 정부 준비가 착착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한 왕이 용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은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찾아보실까요? 용에 대한 설명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원래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온갖 귀신이 되고 그 우두머리 루시퍼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가 귀신의 두목 마귀가 되죠. 사탄 마귀는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탄들 마귀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두머리 하나, 나머지 귀신들은 맞죠. 자, 이 놀라운 세계 정부의 준비가 어디까지 왔는가 간단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시의 성립과 그 구성, 이 시의 형성은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 확정되어 베네룩스 3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여섯 나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이 시가 출발할 때 뉴스위크 한국어판에 로마 제국이 부활되고 있다 이런 타이틀이 나왔어요. 왜? 이 시 12개 나라 시절인데 12개 나라가 전부 옛날 과거에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어요. 그리스만 동로마 제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서로마 제국입니다. 이 시는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클럽과 지구 연방 헌법, 노벨 수상자로 이루어진 클럽이 로마 클럽인데 로마 클럽에서 지구를 한 나라와 같이 지구를 연방으로 다스릴 헌법도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하나의 유럽이 고동친다. 이미 유럽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뉴스를 한편 보겠습니다. 어허. 컴퓨터 에러가 생겨서요. 조금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며칠 상부한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폐 통합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연합 헌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베를린의 박승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 법적 토대인 EU 헌법 초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유럽 미래회의가 마련한 이 초안은 EU의 권한을 강화해 단일 국가의 버금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달마다 회원국이 교대로 맡는 현행 EU 순번 의장제를 폐지하고 2년 6개월 임기의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라크전 당시 보였던 극단적인 분열상을 감안해 외교와 방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했고 노동과 사회 분야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권리현장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새 헌법이 회원국의 주권을 훼손할 것이라며 외교 정책에서 거부권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What we've seen today is burying the myth of a Brussels superstate. The draft constitution shows governments are in charge, nation states are in charge.
이 헌법 초안은 다음 달 20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제출되고 올 가을 정부 간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블레어 영국 총리와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어떤 인물이 명실상부한 유럽 지도자인 초대 EU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
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계 정부가 온 지구를 다스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인 특징의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900년 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온다 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1900년 동안 이 비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제 최초의 컴퓨터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등장하고 50년 사이에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매매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매매 활동은 어떻게 발전합니까? 물물 교환, 금본이 은본이 화폐, 지폐, 그리고 수표나 어음,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수표나 어음이 대단히 편리한 것 같지만 한 장 받았는데 부도나불어요. 그러면 휴지나 똑같아요. IMF 시대 겪었지요? 수백만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가서 10만 원에 깡 해달라고 해도 휴지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요즘은 현금이나 수표도 잘 못 믿고 카드만 한 장씩 갖고 다니시죠? 참 편리하고 좋긴 해요. 근데 그 카드 뒤에 있는 자석띠 속에 바로 666 바코드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컴퓨터 회사 IBM, 유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전 세계 생산해내는 컴퓨터에는 666 바코드 시스템을 채용하도록 특허를 공개했어요. 아니,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666 특허가 있다면 공개하겠어요? 떼돈 벌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컴퓨터를 만들어내든지 대당 얼마씩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쓰래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666 바코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카드도 믿을 수 없는 시대.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분실하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카드를 위조해다가 내 통장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빼나가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준비를 1984년 미국 워싱턴 대학의 아르 키스페를 교수가 300억분의 1초에 두 마리의 물고기에 바코드를 찍어내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경찰 당국에서는 어린애들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찾아주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마에다 바코드를 쫙 찍어놔요. 그럼 뭐 길 잃어버린 애 찾아가지고 와도 걱정할 것 없어요. 파출소에서 삑 한 번만 하면 돼요. 컴퓨터 앞에서. 그럼 뭐 집 전화번호, 주소, 아빠 이름 다 나오니까. 또 애가 납치를 당했다. 그러면 700km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삑 한 번만 하면 돼요. 지하실에 있는가? 동굴 속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에 210개국 이상이 있고 한반도 절반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도 잘 못 다스려갖고 어떤 양반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겠어요? 그것은 컴퓨터의 등장과 인공위성의 등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을 준비가 어디까지 왔는가? 비디오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테러 사건을 계기로 보안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나 지문으로 사람을 인식하는 생체 인식 기술이 더 이상 영화 속 일들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his only gets him into the outer room.
눈동자로 문을 열거나 혈관의 모양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일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런 일들을 우리 생활의 한가운데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한 통신회사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핵심 직원 20여 명만 드나들 수 있는 이곳은 손등의 혈관이 유일한 출입증입니다. 출입장치에 내장된 적외선 카메라가 손등 정맥의 특징을 정확히 읽어냅니다. 생체 인식 기술은 산업 현장에도 급속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의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 현장. 출근길 인부들이 기계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의 형태를 3차원으로 인식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누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그 실명제가 가능합니다. 실명제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관리할 때 직종별로 공종별로 여러 가지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비밀번호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보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동자나 지문을 이용한 기술은 이런 걱정도 말끔히 해결해 줍니다. 최근 출시된 눈동자 결제 시스템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입력하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You cannot be identified. Swipe in, please.
눈알을 빼자마자 마이너스 250도로 얼려야만 그 동공이 풀리지 않고 홍채를 인식시키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고.
생체 인식 기술 시장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지문 인식 장치는 일반 가정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맞벌이 주부인 조은경 씨는 얼마 전 열쇠 대신 지문 인식 출입 장치를 달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열쇠로 활용하는 생체 인식 기술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가까운 미래에 보통 사람들의 안방까지 파고들 전망입니다. SBS 신동욱입니다.
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을 준비가 우리 안방까지 찾아왔대요. 문제는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올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바로 지옥 가는 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서는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찾을 것인가. 오늘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주로 증거했습니다만 내일은 아직 우리가 하나 역사적 사실 가운데 확인하지 못한 마지막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각자의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든 징조들이 다 눈앞에 보이는 이때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으시고 놀랍게도 역사적 예언과 그 징조를 밝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을 준비가 끝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일 저녁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